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이상 머물면서 사역하는 것을 쭉 보았는데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19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가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동부 지역의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니까 그 근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주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특별히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은 5만 원어치에 달하는 그 어떤 부적이나 또 마술에 관련된 그 책들을 가지고 와서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사역이 아주 어떤 의미에서 절정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봐야겠죠.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전도 사역을 쭉 하면서 뭐 어느 지역을 가거나 오래 머물지 않고 다 이렇게 여기저기 더 이 복음을 아주 확장시키는 일에 헌신을 많이 하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지금까지와 달리 아주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했는데 아주 엄청난 열매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열매로 만족하지 않고 오늘 본문 21절부터 22절을 보시면 21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로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가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구절에 나오는 간단한 말씀이지만 사실 사도 바울 사역의 아주 중요한 어떤 강조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아시다시피 빌립보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북부 지역이고 아가야는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앞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생애 전체를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본래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다 막으시고 사도 바울을 서쪽으로 해서 이제 그 에게 이오니아해를 건너서 이제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복음을 유럽으로 이렇게 전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셨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이방 지역에 널리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을 자기 사역의 아주 중요한 목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거나 고린도 후서를 보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의 사역 전체를 쭉 보면 이방인들의 보배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소망이 구약 성경에 있거든요. 이방인의 재물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아주 중요한 사역의 목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과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상당히 협조적이었어요. 고린도 후서 9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과 2절. 자,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사람을 미리 보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보시면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었다고 하는데 사람을 미리 보내가지고 미리 준비도 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직접 가가지고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 헌금 모으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해도 사서 저 사도 바울은 맨날 돈만 내라 그런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에 매이지 않고 이방인교회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이방인의 재물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거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연약한 사람들과 연약한 교회들과 연약한 지역을 돕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열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요. 복을 누리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인데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누리는 복을 누구에게 나누어주며 내가 누리는 은혜가 누구에게로 흘러가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은 그거는 상당히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왜곡인 거예요. 예수는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복받는 신앙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받게 하는 그 신앙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인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은 우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예수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혹은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법을 계속 배우고 연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앞가림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인데, 우리 예수님이 남을 섬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든 교회든 항상 믿음의 열매는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난한 사람 돕는 법, 어려운 교회를 돕는 법, 특별히 그 시대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연약했는데 그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사역의 아주 중요한 목표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단히 크게 기여한 교회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역이 사도 바울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여하튼 에베소 안에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더 어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특별히 로마에까지, 그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더 귀한 사명에 늘 집중하려고 더 큰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에베소에 어떤 시위가 벌어졌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부추겨서 일종의 데모가 일어난 거죠. 사도 바울에 대항한 데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여러분 거기 보시면 23절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보시면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하면서 24절부터 어떤 소동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29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라는 말은, 이 은장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사람은 은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은으로 어떤 물건을 만드느냐 하면 아데미라고 하는 신상 모형을 만듭니다. 아데미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아프로디테 모형이요,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섬겼던 아프로디테 모형은 우리 저기 느헤미야 홀에 가면 성경 사물 그 전시해 놓은 데 가면 그 모형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생각하니까 들고 와서 보여드릴 걸 그랬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 느헤미야에 가시면 거기에 아데미 신상 모형이 있어요. 여신인데요, 유방이 많이 달려있는 여신입니다. 그것이 미어 여신이기도 하고 다산의 신이기도 했어요. 이 에베소가 그 아데미 숭배, 아프로디테 숭배의 중심지였거든요. 도시마다 뭐 신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특별히 자기 도시의 수호신처럼 여기는 이제 그런 신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가 이제 큰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다 보니까 이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이 은으로 뭐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신상을 만들어 팔아서 먹고 살았는데,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주 땅에 교회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홍황하면서 술집이 망하고, 복음이 망하면서 허랑방탕한 업소들이 망하고,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단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니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다 망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본문을 보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마술 행하던 사람들도 망하고 우상 만들던 사람들도 망하고 온갖 허랑방탕한 짓을 하던 사람들이 다 타격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돌아오게 하셔서 그런 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타격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데메드리오가 자기들이 이제 먹고 살기 어렵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시위를 벌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종의 그 로마 도시마다 있는 원형 경기장으로 막 모여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것이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32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이르되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 손치다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인 줄 알고 무시하고 막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여튼 우리 아데미가 우리 소신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크게 외쳤다는 거죠. 복음을 대항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태반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상 그분들이 교회가 어떤 곳이고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것은 33절이라는 거죠.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아데미 상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외치는 거는 아데미 신을 더 열심히 섬기자, 우상을 더 열심히 섬기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은근슬쩍 거기에서 이제 바울과 복음 전도를 대항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수단을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우상을 더 열심히 섬기자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항하려고 하는 거죠. 따지면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자를 더 가깝게 여기는 거죠. 따지면 사도 바울보다 우상 숭배자가 더 자기들에게 가깝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얼마나 참 웃기는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종교다문주의자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보다 세상과 더 가까이 지내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요즘도 교회 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 누가 기독교인의 허울을 쓰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복음이고 정말 참된 진리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꼭 우리 편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 편이 아니고 이방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의 친구들이 잠잠하게 만들고 이 소유를 흩어지게 만든 것을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쭉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대항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거든요.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날도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대항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더 강력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우리 시대 교회 안에 거룩한 부흥을 주셔가지고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이 거짓을 이기게 하시고 우상 숭배와 온갖 허랑방탕함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끈기 있게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